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미국의 민간 기구로 포장된 NE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ED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한국에서는 국립 민주주의 기금, 전국 민주주의 기금 혹은 민주주의 진흥재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제는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NED와 우리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북한 지도부의 건강 이상설을 유포했던 최초의 언론사가 데일리 NK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NK와 NED의 관계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선 그 전에 NED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계 도처에서 제3세계를 침략, 지배, 수탈해 온 미국의 세계 지배 방식. 크게 저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군사적인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 특히 이제 21세기로 건너오면서 비군사적 방법이 더 전면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자, 미국의 세계 지배 정책 실현에 돌격대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교묘하게 민간 기구로 포장된 NED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ED는 뭔가? 우선 민간 단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제3세계의 친미 세력을 육성하고 유지해온 미국 기구가 대표적으로 CIA죠. CIA의 비밀 활동이 노골화되면서 세계의 반미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CIA 활동에 대해서 간섭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IA를 비롯한 미국의 지배 세력들이 구상해낸 새로운 공작 방법의 하나로 NED를 만들게 됩니다. CIA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공작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해외 민주주의를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라는 명목으로 1983년도에 공식 설치됐습니다.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간기구지만 해외에 공급하는 자금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미국 공보처에 할당된 미국 국가 예산의 일부가 이 재단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재밌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그리고 미국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 산업별 회의 인사들이 이 NED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예산 배정 결정하는 회의에서 어떤 불협화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외 공작에서도 미국 사회 내에서 시민사회 진영의 반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예산 배정과 해외 공작에서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성격의 민간 기구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구가 세계 각국의 색깔 혁명 많이 들어봤죠? 중동에서 뭐 시작됐다고 하는 색깔 혁명, 반미 정부를 전복하는 이 공작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해외의 정당, 언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친미 세력을 육성해 왔습니다. 자, 정당과 언론을 톡 집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자, 대략 알겠죠? 정당을 지원하는 이유, 언론을 지원하는 이유. 자, 친미 독재 국가에서는 반정부 민주 세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친미 정부가 등장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친미 정부가 무너져요. 근데 그 공간에 진보 정부, 개혁 정부가 혹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면서 이 공간에 새로운 친미 세력, 자기들이 육성해온 새로운 친미 세력들이 들어가도록 공작을 해왔다는 거죠. 광주항쟁 40주년이 되는 오늘,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인식할 수 있겠죠. 박정희 동체가 물러서고 민주항쟁이 서울의 봄이 왔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이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들어선 거죠. 전두환은 미국이 육성한 군부 세력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당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해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결국 친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자, 그 다음에 비군사적 공작 방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실질적인 기구 역할을 해오는 것입니다. NED가 군사력을 동원한 지배와 점령 정책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거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피하고 민주주의 개혁, 혁명으로 포장된 교묘한 공작 방법으로 제3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구안품이라는 거죠.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정책을 관찰하기 위해서 형식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 민간정부를 출범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쳐들어가서 정부를 몰아내고 친미세력을 강압적으로 들어앉히는 방식이었다면 NED가 등장 이후에는 자기들이 육성한 이 세력들이 혁명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친미정부로 합법적으로 출범시키는 그런 방식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이 추세가 일반화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한국과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NED의 세계 공작 사례, 최근 사례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부 방송에서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 끝나야 될 것 같고 2부에서는 NED와 구체적으로 한국, 대한민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전부 정복을 위한 공작 사례입니다. 네, 최근에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고용한 고용병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인사들을 조직해가지고 군사력을 들이밀었다가 적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작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NED라는 기구를 통해서 육성한 인물이 현재 임시정부 수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과이도입니다. 자, 마두로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투입했고 이것이 최근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집요한 정부 전복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NED를 동원해서 정부를 색깔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전복시킨 게 실패하면 군사를 들이밉니다. 군사를 들이밀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 거죠. 이 자들이 베네수엘라를 정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른 내용입니다. 2019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은 이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야권을 수년간 조용히 지원했다. 라는 기사인데요. 20년간 진행된 미국과 베네수엘라 야권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차베스 전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고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운영이 되어 왔죠. 그런데 미국이 차베스 대통령 선출 이후에 98년도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야권, 그러니까 차베스를 반대하는 야권 세력과 교류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모색해 왔다는 거죠. 이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한 것은 NED였다는 거예요. NED와 그 하위 조직인 국제공화연구소였다는 겁니다. 자, 이들 단체는 공화당에서 공보 담당 비서관을 맡았던 마이크 콜린스 이러한 정치인들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해서 야권 인사들과 만나서 정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워크숍을 열고 선거에서 차베스를 이기는 법,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 젊은 층을 공략하는 법 등을 전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미국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야권은 50개가 넘는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06년 대선 때는 전문가 5명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야권 후보였던 마누엘 로살레스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 정부 타도라는 목적 아래에서 진행된 물밑 작업은 제도권 밖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자, 미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 기관 국제개발처는 반정부 활동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차베스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겁니다. 위키리크스 폭로 사이트죠. 여기에서 공개한 미국 대사관 내부 문건을 보면 전직 외교관 윌리엄 브라운필드는 국제개발체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0번 이상의 포럼, 워크숍, 교육 과정을 열어서 성인 23만 8천여 명에게 접근했고 대한 가치를 설파했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차베스 지지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국제개발처가 이제 대외원조기관 아닙니까?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이 대외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공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공작기구라는 겁니다. 국제개발처 자체가.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하는 것이 기본 성격이 대외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 차베스 활동가들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학생운동도 지원했다는 거예요. 수도 카라카스에서 종이, 마이크 등 집회 시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했고 또 세미나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반정운동을 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도 카라카스 바깥에서는 학생들이 반정부 모임을 여는데 돈도 됐고요. 학생 개인들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지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원받은 학생들 상당수가 야권의 주요 인사로 등장했고 거기에 인물이 지금 현재 과이도어라는 겁니다. 과이도어 국회의장, 미국 임시 대통령 수반으로 주장하는 자죠. 이렇게 미국이 제3세계의 친미 세력 육성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홍콩 시위를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위,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우산혁명이라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죠. 반정부 시위면서 반중국 시위입니다. 중국의 언론 환구시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NED가 홍콩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 이자에게 2012년 10만 달러, 이듬해 2013년도에 16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혁명이라고 하는 색깔혁명에 불을 지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8월에 홍콩의 한 호텔에서 이 조슈아 웡 그리고 데모시스트 비서장 등 학생 리더 3명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정치부 책임자인 줄리 이대를 만나고 있는 장면들이 사진에 공개됐습니다. 명백해졌죠. 이들이 성주기를 들고 나온 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NED가 또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콩 연락판공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홍콩에 파견한 그 판공실의 규모는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영사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해서 16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들어와 있겠어요? 이 많은 인원이. 공작을 위한 인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NED가 홍콩 시위에도 배후에 있고 자금을 지원했고 홍콩 시위가 민주주의 시위가 아니라 미국이 육성한 친미 세력들이 일으키는 주도하는 반중국 시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는 NED와 한국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